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어제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두 장관은 공동 발표문에서 1950년 오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용맹스러운 미한 장병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적 아래 함께 뭉침으로써 미한 군사동맹은 피를 나눈 혈맹으로 탄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발발 이후 70년이 지난 시점에도 미한 동맹은 여전히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 국방부는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9.19 남북 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에스퍼 장관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확인했고 두 장관은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면서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 전쟁이 오늘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양측이 6.25 관련 행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어제 조선인민군이 계획했던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남한 내 탈북민단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대남 관계를 대적관계로 선언하고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군사행동 계획을 위협했었습니다. 이후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군사 계획은 보류됐지만 남한의 행동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늘 오후 기념식을 열 계획인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3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238만 1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확진자는 뉴욕주가 가장 많고 이어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일리노이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순이었습니다. 미국 내 전체 사망자는 약 12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미서부 캘리포니아는 지난 23일 하루 동안 7천 건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94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미국이 238만여 명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았고 브라질 118만여 명, 러시아 60만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48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누적 확진자가 27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에서 철수할 계획인 9천여 명의 미군 병력 중 일부를 폴란드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가 우리에게 추가 파병을 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들이 이에 대해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폴란드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국제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약속인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독일이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내고 있지 않다면서 독일 주둔 미군 9천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 해군 함정의 남미 연안 인근 항해에 대해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파드니노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어제 국영TV 연설에서 미 함정의 행위에 위협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이런 행위는 어린애 같은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영해에 진입하는 어떤 미군 함정도 베네수엘라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한 양국 국방장관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공동 발표문을 내고 북한의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남북군사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외국에서의 살인, 국제 테러 행위 지원 등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다가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낮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17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한 국방장관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24일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두 장관은 공동 발표문에서 1950년 오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용맹스러운 미한 장병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적 아래 함께 뭉침으로써 미한 군사동맹은 피를 나는 혈맹으로 탄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 발발 이후 70년이 지난 시점에도 미한 동맹은 여전히 동북아 지역의 안보, 안정,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국방부는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행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 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에스퍼 장관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확인했고 두 장관은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면서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한일 및 다자 안보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미한 역내 전략의 시너지 창출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장관은 미한 동맹은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다며 양측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먼 미래까지 미한 연합군의 전통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기로 공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한 국방장관의 공동 발표문은 한국 전쟁이 시작된 한국 시간 25일 오전 4시에 공개됐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켬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확고한 대북 준비 태세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이빗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이 여전히 가장 어려운 상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Korea remains the hardest of hard targets. It's hard to determine tactically.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전략적 측면에서는 북한이 매우 예측 가능하고 이해할 만한 상대지만 전술적으로는 하루하루 무슨 일을 벌일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2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취한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불과 수시간 전에 군사적 행동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대북 감시 태세를 구축하고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미한 동맹의 준비 태세와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늘 밤이라도 싸울 태세를 갖추는 이른바 기본적 억지력이 다자간 외교가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 달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며 안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대화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at helps to create the type of environment within which multilateral diplomacy aimed at the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또 선박 간 환적 단속, 기타 상품의 시장 접근 제한 등의 제재 이행 역시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국방부는 이 같은 중요한 역할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헬 비대행은 북한이 다양한 재래식 도발을 포함해 사이버, 특수전 등 비대칙적 수단을 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며 한국전 발발 이래 70년 동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면서 그들이 매우 기민하고 적응이 빠른 적대 세력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더라도 위협은 계속 진화될 것이라며 따라서 동맹도 이에 맞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ven if we have confidence today that we can address the threats that are presented, we know that those threats are going to change.
향후 동맹 관계가 단순히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앞설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오늘날 한국이 더 이상 70년 전 미군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를 흘려야만 했던 나라가 아니라며 수십 년 전 안보 수여국에서 제공국으로 전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미한 관계는 계속 한반도 방위와 대북 억지력에 초점을 두면서도 훨씬 더 국제적으로 진화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ore broadly, including things as how we can work together to support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영내에서 직면하고 있는 공동 위협 대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지원, 항행의 자유 등이 이 같은 미래 협력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미한 동맹은 영내 제3국의 역량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상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헬비 대행은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간 양자 협력뿐 아니라 다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치른 희생이 오늘날 강력한 미한 관계의 초석이라고 주한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과 역내 안보에 있어 미한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24일 미한 양국이 함께 전쟁의 비극을 극복하고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동맹 중 하나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수십 년 전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치렀던 희생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강력한 미한 관계의 초석이 된 것을 보니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As we commemorat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it's gratifying to see how the shared sacrifices.
해리스 대사는 한국이 한국 전쟁 이후에 자유롭고 활발하고 번영하는 국가, 아시아의 주요 리더이자 등불로 발전했다며 한국 전쟁에 참전한 영웅들이 70년 전 성취한 것이 얼마나 큰 유산을 남겼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한 동맹도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As the Republic of Korea has evolved and developed over the years, so too has the US-ROK alliance.
미한 동맹이 공동의 가치, 공동의 관심사, 그리고 공고한 인적 유대관계가 뒷받침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더욱 강화된 다차원적인 동반자 관계라는 설명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 국가보훈처가 지난 5월 50만 장의 마스크를 미국의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기부한 것을 양국의 변함없는 우정과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과 영내 안보에 있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ven now, there are serious threats and challenges reshaping the world as we know it. It's vital that we face these threats together.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바꾸려 하는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 존재하고 있으며 미한 양국이 이러한 위협에 함께 맞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한 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이며 영내 전체의 안보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Forged in the crucible of war and hardened by blood spilled together. It has lasted for generations and will continue to thrive for generations to come.
해리스 대사는 전쟁의 참화 속에 형성되고 함께 흘린 피로 더욱 단단해진 미한 동맹이 지난 수세대간 지속돼 왔으며 양국이 함께 양성하고 자원을 제공하며 계속 헌신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지다 켬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과거 국제 테러를 지원한 것에 대해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3년 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건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24일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 각국의 테러 관련 현황을 분석, 정리한 2019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 2017년 11월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외국 땅에서의 살인에 연루되고 국제 테러 행위에 반복해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지난 1987년 북한에 의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이유로 이듬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고 이후 전반적인 검토 끝에 2008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지만 2017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7년 6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지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터 원비어 사건과 같은 해 2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과거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한 것에 대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에 관여해 일본 정부가 수배한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에게 계속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 정부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믿어지는 일본인 12명의 생사 여부에 대해 일본 정부가 충분한 설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5명만이 지난 2002년 일본으로 송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인 납치도 테러 행위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VOA 뉴스 김한규입니다.
미국의 찰스 브라운 인도태평양 공군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도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내 전략자산 재전개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임 공군참모총장으로 지명된 찰스 브라운 미 인도태평양 공군사령관은 23일 우리 임무는 최고의 군사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이날 하와이에서 열린 전화 기자회견에서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움직임과 연계해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정계를 검토할 의향을 묻는 VOA 질문에 재정계를 촉발하는 전제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삼가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전략자산 전개 여부는 역내 상황 변화와 평가에 달렸다며 특히 2017년 이후 계속 이 같은 셈법과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기초해 어떤 자산들을 전개하거나 하지 않을지를 권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일련의 행위로 약간의 상황 변화가 생겼으며 계속 주시하면서 단순히 군사적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적 접근법에 기초해 어떤 권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한반도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켜보면서 대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공군 연합훈련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소관이라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과정에서 미국은 어떻게 준비태세를 기존과 다른 방식을 통해 유지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역내 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합훈련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무부가 주무부처라면서도 양국이 군사적 관점에서 여전히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유철 한국 공군참모총장과 다양한 형태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Department of State negotiation, so from a military perspective, I think the alliance is just as strong.
브라운 사령관은 특히 자신의 후임인 케네스 월즈바흐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제7공군 사령관 역시 이 같은 좋은 관계를 직접 체험해본 당사자라며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관계는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브라운 사령관은 최근 미 공군의 전략 변화에 따른 B-52 전폭기 괌 철수 결정이 중국이 오판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역내 전개 횟수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가결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전문을 23일 공개했습니다. 법안은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함됐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조치입니다. 국방장관은 현 수준 미만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히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또 사전에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의회가 지난해 말 의결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전년도인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2만 2천 명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의회는 2018년부터 매년 의결하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이번 법안에 일부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세부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특정한 전년도 국방수권법과 달리 특정 국가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방위비를 분담한 모든 국가들이라고 명시해 한국도 해당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군사위원회 한 보좌관은 최근 VOA에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감축과 미한 방위비 분담에 관한 조항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오는 7월 1일 국방수권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VOA는 한국전쟁의 의미와 시사점을 되돌아보는 기획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랭글 전 의원은 미 의회 내 한국전쟁 참전 4인방 중 유일한 생존 인물로 46년의 의정활동 기간 중 한반도 관련 입법을 주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랭글 전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랭글 의원님,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됐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한반도는 분리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m hopeful that there would be unification. America having suffered the Civil War, I know that sometimes the scars really are never removed.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도 남북전쟁의 고통을 겪었기에 전쟁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곤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이런 종류의 전쟁이 종식되길 바랍니다. 남북한이 하나되고 세계에 평화가 오길 바랍니다.
20살의 나이에 미 제2사단 503 포병대대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파병되셨습니다. 한국전쟁 기념관에 있는 글귀대로 알지 못하는 나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지켜달라는 부름에 응한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I was in the 2nd Infantry Division when we were sent to Korea in July of 1950. And quite frankly, I never heard of Korea. I never knew what the problem was.
제2보병사단 소속으로 1950년 7월 한국에 보내졌을 때 솔직히 저는 한국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경찰 행동으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전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죽였는데 나는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950년 겨울 랭글 의원님은 부대원들과 부산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계속 진격하다 북한 대동강 인근 근우리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됐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악몽보다 끔찍한 기억으로 표현하셨었죠.
Well, when tens of thousands of soldiers, some on horseback, screaming, yelling, bugles, thing, I just could not believe that we were completely.
수만 명의 중공군이 있었는데 어떤 이는 말을 타고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트럼펫을 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됐고 수적으로 열세란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과 가장 유사한 단어가 악몽이었습니다. 아직도 1950년 11월 30일을 생각하면 전율합니다. 우리 부대뿐 아니라 미 8군 전체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났습니다. 저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사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주변엔 죽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리에서 중공군의 총에 맞아 구덩이로 떨어지셨는데 그럼에도 전우들을 이끌고 산을 넘어 전장을 안전하게 탈출하는 데 성공하셨죠.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It wasn't a great decision. I didn't know what I was doing. All I knew was that there were more people dying and that I was under a truck and that I would certainly be found and killed.
대단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나는 트럭 밑에 있었는데 분명히 발각돼 살해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산길을 받고 그쪽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많은 젊은 병사들이 나를 따라왔죠. 이것은 영웅적 행동이 아닌 생존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44명이 모두 생존한 게 기적입니다.
한국전쟁 후 미국으로 돌아와서 하원의원이 되기까지 어떻게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았습니까?
Well, when I was in the service and I was being discharged after 4 years, I had completely forgotten I had never completed high school.
나는 4년 군복무를 한 뒤 제대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죠. 그래서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나는 총에 맞았기에 전상자가 받는 훈장인 퍼플 하트를 받았습니다. 보훈청에 가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제가 참전용사이기에 많은 혜택을 주었고 장학금을 받아 법대도 갔습니다.
한국전쟁이 의원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When I was shot on November 30th, I told God if she spared me, I would never, never, never complain.
제가 11월 30일 총에 맞았을 때 하나님께 내 목숨을 살려주면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어떤 일에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하루도 운 나쁜 날이 없었습니다.
1971년부터 2017년까지 하원의원으로 23선을 하시면서 한반도와 관련해 많은 입법활동을 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 한국전쟁 참전군인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2012년 채택됐고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는 추모벽 건립을 위한 법안도 2016년에 채택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셨죠.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Well, I suppose the most memorable will be unification because it becomes now an international moral goal that a country with such a glorious history.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입법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눈부신 역사를 가진 나라가 비로소 하나로 합쳐져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회에서 운이 좋았습니다. 내 보좌관 중에 한나 킴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의 50개 주를 다 방문하고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한나는 나와 한국계 미국인 사회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나는 한국계 미국인 선출 공무원들, 지도자들과 계속 접촉해왔고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와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We have to get a president elected first so that the Congress will be able to accomplish the goals in trying to bring the world together.
우리는 먼저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의회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기 위해 전 세계를 하나로 연합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 의회 참전용사 4인방 중에 이제 혼자 남으셨습니다. 샘 존슨, 존 코니어스, 하워드 코블 하원의원들이 모두 별세하셨죠. 이분들의 삶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Do the right thing is good no matter what country you're from, what religion you have. Do the right thing and try to be of assistance to so many people. John Conyers, Howard Coble, and Sam Johnson were great friends.
어떤 나라 출신이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존 코니어스, 하워드 커플, 샘 존슨과 나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도자들이 오면 우린 함께 모임을 갖고 식사를 했죠. 나는 그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미 의회도 그립습니다. 하원엔 이들 외에도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진전을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보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 번 만나기도 했지만 현재 교착 상태에 있죠.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할까요?
Internationally, all of the world should come together and guard more closely.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이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수만 명이 희생되고 몇몇 나라가 희생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평화를 촉구하고 세계를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생존하는데 핵무기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진행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전 하원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순서로 미국 내에서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났지만 이산가족들의 아픔은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북 이산가족과 달리 미북 이산가족 상봉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10만 명 정도이던 이산가족들은 이제 1,000명대로 줄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1년 일사후 때 피난민인 김순복 씨는 고향집 주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강서군 보림면 간성리 495번지예요. 태성역전 기차길이 바로 그 앞에 있었어요. 그 앞에. 우리 동남.
7남매 중 맏딸인 김 씨는 전쟁이 나자 지금의 남편인 당시 정원자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도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할머니와 어머니, 너무 어렸던 동생들은 북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지. 3개월 동안만 피해 있다가 오면은 도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다 나온 거예요.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는 제일 밑에 동생들은 어리니까 피난을 안 온 거예요. 그게 70년이 됐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지고 이게.
그러나 석 달은 결국 70년이 됐고 20살 아가씨는 구순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자동차 정비사였던 남편을 따라 1974년 미국에 온 김 씨는 현재 동부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습니다. 김 씨와 같은 미국 내 한국전쟁 이산가족은 현재 1,2천 명 안팎인 것으로 관련 단체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2000년 미 인구조사에선 10만 명으로 집계됐지만 대부분이 고령이었던 탓에 크게 줄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북한에 있는 가족 친지와 왕래할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북한 방문에 제약이 없었던 미국 시민인 경우 브로커나 미국 내 친북 성향 단체를 통해 일정 비용을 내고 북한 내 가족을 만나는 사례가 덜어 있었습니다. 김순복 씨도 1988년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 4명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편지도 보냈더라고. 언니,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 놀던 거를 쭉 다 편지에다 썼으니까 그게 내 일이니까 살아있구나 그걸 알았죠.
미국 사회에서 한인 이산가족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한인 1세대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은 굳이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미 의회에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처음 알렸던 이차이 제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저희 1세들이 미국 개미 이상 가족 일을 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들은 한국에서 갖고 온 냉전 그 정신을 그냥 갖고 왔습니다. 우리들은 이 새 땅에서 새 출발을 할 때 미국 정부가 우리 가족들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이후 20여 차례 있었지만 미북 간 상봉은 공식적으로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북 관계의 장벽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양측 간 유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미 국무부는 북한과 협상을 위해 관련 민간단체와 화상상봉 등의 방안을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는 당시 미국 내 한인 언론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 공고를 보고 상봉 신청을 했던 김순복 씨는 금방이라도 북한에 있는 동생들을 만날 것 같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방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가면 일순인 줄 알았어요. 제일 나이도 많고 동생들이 살아있으니까.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는 당시 105명의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취합해 국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렬로 끝났고 이후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도 사그라졌습니다. 민간단체 대표 자격으로 국무부 등과 이 문제를 협의한 이산가족 USA의 폴리 대표는 24일 VOA에 지난해 7월 18일 국무부와의 면담에서 당시 상황을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We raised it with the North Korean side in Hanoi. And in other negotiations, but North Korean officials, North Korean government did not respond to the issue.
미국 측은 하노이 회담 등 여러 협상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북한 측에 제기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VOA의 관련 문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에서는 지난 3월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채택됐습니다. 2011년 당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4일 VOA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로 미북 간 인식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is the North Koreans don't see this as a humanitarian issue.
북한은 미국과 달리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사안으로 인식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양보를 얻을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올해 만 89세인 김순복 씨는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념했다면서도 휠체어라도 타고 고향 땅을 밟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주민도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말에 동생들에게 인사를 남겼습니다.
내가 김순복, 아버지 이름은 김성초, 엄마 이름은 김종옥. 내가 제일 큰 누나인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혹시나 너희도 건강하게 살아서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너희들 건강하고. 시집장가들 다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겠지만 한시든 너희를 잊어본 적은 없어. 아무쪼록 건강하고 있어. 순복이 누나, 순복이 언니야.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올해로 발발 70주년을 맞는 한국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사연을 모아왔습니다. 가족에게 전해졌던 전사 통지 전보문과 고향의 약혼녀와 주고받은 연애편지, 포로로 2년여 동안의 이야기까지 한국전쟁의 다양한 사연들이 공개됐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 제1 패트리샤 공주 경보병 연대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케네스 노튼 이병. 가족들에게 전해진 1951년 11월 7일자 전보에는 노튼 이병이 이틀 전인 5일 전투 중에 전사했다는 비보가 적혔습니다. 또 노튼 이병이 보낸 마지막 편지가 된 엽서에는 여동생 밀리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정말 크게 화낼 거야 라는 장난기 섞인 농담이 쓰여 있습니다. 아들의 사망 통지 전보를 받은 노튼 이병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1954년 9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아버지 역시 아들과 아내를 한꺼번에 잃었다는 마음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유엔사에 사연을 제공한 노튼 이병의 여동생 밀리 여사는 회상했습니다. 노튼 이병의 7남매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밀리 여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오빠를 찾아갔던 2008년의 기억을 떠올리며 오빠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육군 산하 왕립포병 제170 독립박격포대 소속 토미 클로 씨는 19살의 나이로 참전했습니다. 클로 씨는 글로스터 고지 전투로 불리는 임진강 전투에서 3일 동안 벌어졌던 중공군과의 전투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중공군에 포위되면서 59명의 동료들이 사망했고 자신을 포함한 526명이 포로로 붙잡혔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포로 수용소까지 6주에 걸쳐 600마일을 걸어가는 동안 중공군은 중상자들을 제거했고 걸을 수 있는 부상자들만 남겨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전우 중 34명은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했다고 당시의 참상을 회상했습니다. 1953년 9월 동료들과 함께 무사히 풀려난 클로 씨는 지금까지도 당시 전우들과 함께 한국전의 경험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엔 파견 네덜란드 대대 소속 쿠스 하이쿱 씨는 약혼한 아내를 남겨둔 채로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참전 1년 뒤 네덜란드로 무사히 귀국한 하이쿱 씨는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 60년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이쿱 씨의 딸 폴린 여사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작고한 뒤 두 사람이 한국전 동안 주고받았던 수백 통의 편지 중 일부를 뒤늦게 발견했다며 하이쿱 씨가 귀국 당시 들고 온 편지들을 공개했습니다. 폴린 여사는 5년 전 아버지가 싸웠던 강원도 원주 325고지 전투 현장을 방문했다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아버지에게 감사함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대표적 고지전이었던 펀치볼 전투에 참전했던 미국군 로버트 페럿 중사, 태국군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전했던 알폰 부타카녹 대령 등 지금까지 총 27건의 사연이 모집됐다고 유엔사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 참전 용사와 가족,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국전 관련 이야기들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전을 잊혀진 전쟁에서 기억되는 전쟁으로 바꾸고 싶다고 공모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유엔사는 한국전 당시 전 세계에서 참전한 각국 군대들을 통솔하고 지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에 따라 1950년 7월 창설됐으며 현재는 한반도 정전체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미한 동맹은 초기에 성공 가능성이 낮아 보였지만 부침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미국 역사학자들의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추구의 뿌리는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제임스 퍼슨 미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퍼슨 교수는 24일 한미경제연구소 KI가 주최한 한국전쟁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진전을 낸 것은 훨씬 뒤의 일이지만 그 생각은 한국전쟁에서 유래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고 1957년에서 1958년 사이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돼 북한이 핵의 그늘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The real turning point was actually the Cuban Missile Crisis when the North Koreans really understood that again that if push came to shove the Soviets were not going to
퍼슨 교수는 북한이 핵 개발 야욕을 굳힌 것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의 핵탄도 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려는 시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대치해 핵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퍼슨 교수는 당시 김일성 주석이 북한 주재 소련 대사를 만나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 21 전투기, 잠수함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일이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련의 핵 우산을 믿을 수 없으며 소련이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전쟁 중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이 수세에 몰렸는데도 중국과 달리 소련이 적극 지원하지 않은 점도 김일성의 뇌리에 각인돼 있었다고 퍼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전쟁 후 핵 개발 의지를 키워가던 북한과 달리 한국은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택했습니다. 한국전쟁 전문가인 윌리엄 스톡, 조지아대 석좌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전협정 체결 직후 미한 상호 방위조약이 맺어진 것은 당시 이승만 한국 대통령이 강하게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당시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리 threatened to refuse to either sign or abide by the armistice. Unless we gave him, the United States gave him.
이승만 대통령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지 않으면 정전 협정을 서명하지도 준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1년 전 파기 통고 조항과 적의 공격이 있어도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공통의 위험에 대응한다는 조항을 넣어 한국에서 추가 확전에 개입하지 않으려 했다고 스톡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상호 방위 조약의 내용을 보면 미한 동맹의 장기적인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견고히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By late 1965, very concrete signs had emerg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could become less of a strategic liability to the United States.
또 미국이 한국을 짐이 아닌 자산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은 1965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전후 보상을 받고 경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기점이라고 수족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 전술 핵무기 한국 배치 등도 미국이 한국을 자산으로 여기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전쟁의 연원에 대해 퍼슨 교수는 미국이나 한국이 아닌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We know with certainty from the materials released from the Soviet archives that North Korean leader Kim Il-sung sought and received the blessings.
옛 소련의 기록물들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승인을 받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톡 교수는 아울러 한국 전쟁을 내전으로만 볼 수 없다며 국제전의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국경을 맞대고 신탁 통치를 한 지역은 한반도밖에 없으며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벌어진 상황은 그 맥락 안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톡 교수는 심지어 북한의 전투 계획도 소련인들이 러시아어로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백악관에서 있었던 일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정식 출간됐습니다. 일부 언론이 미리 공개한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관련 사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볼튼 전 보좌관의 시각으로 본 미북 정상의 만남을 되돌아봤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기까지의 과정과 실제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부분도 많지만 상당수 내용은 실제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회담 당일인 2018년 6월 12일 오전까지 미국과 북한이 합의문 등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란 표현이 들어가는 걸 거부하면서 협상이 길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숙소에서 이것은 홍보 연습이란 말을 했다고 볼튼 전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또 존 켈리 당시 비서실장 등에게 실속 없는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승리선언을 위해 기자회견을 연 다음 싱가포르를 떠날 준비가 돼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거짓으로 가득 찼다며 우리에겐 금요일에 가할 수 있는 300개 이상의 추가 제재가 있다는 말도 했다고 볼튼 전 보좌관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볼튼 전 보좌관은 정상회담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It'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또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김 위원장을 비난할 때 사용했던 로켓맨 등의 표현을 써가며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날 두 정상의 대화에선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도 논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알려지게 된 미한 연합훈련 중단의 경우 김 위원장의 축소 또는 전면 중단 희망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뜻 받아들이면서 이뤄졌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 대 행동 접근법을 따르기로 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명시해 두 정상 사이에 단계적 접근법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다만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양보를 하는 장면은 자신이 놓쳤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유엔 제재 해제가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느냐는 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열려 있으며 생각해 보길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양측 모두 만족한 듯한 보인 첫 미북 정상 간 만남은 한 달이 채 안 돼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같은 해 7월 6일 폼페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사실이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 구축은 허튼 소리라며 화를 냈다고 볼튼 전 보좌관은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폼페오 장관도 북한의 행동이 모두 제재를 약하게 하기 위한 시도였고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등을 통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다른 의견이 본격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당시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해간 북한 비핵화의 정의를 담은 문건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핵은 물론 생화학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를 조건으로 한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만을 고집해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도달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도 내놓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거절하면서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큰 그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볼튼 전 보좌관은 전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부분적 제재 완화까지 시사하며 김 위원장에게 영변 폐기 외에 추가 양보를 희망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 역시 거절했습니다.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으로 기록된 판문점 회동은 사실상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볼튼 전 보좌관의 해석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이었는데 독일과 정상회담 과정에서 처음으로 김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런 내용은 미 대표단조차 처음 접했다는 겁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당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을 3자회담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폼페오 장관과 자신이 당시 회담이 양자회동이란 점을 밝히며 반대하자 문 대통령은 자신이 김 위원장을 맞이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계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했다고 볼튼 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폼페오 장관은 그런 계획을 북한에 설명했지만 거절했다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북한의 입장이 그렇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때도 자신들이 포함된 3자회담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었다고 볼튼 전 보좌관은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달성, 미북 간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한 그의 오랜 거부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볼튼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과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그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케일리 맥커네니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볼튼 전 보좌관이 완전히 신임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John Bolton has completely discredited himself. Multiple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are on the record exposing his lies.
여러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있으며 심지어 언론들도 볼튼 전 보좌관이 말한 내용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알아챈 것 같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2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재선을 위한 것이었다는 볼튼 전 보좌관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볼튼 전 보좌관이 책에서 자신이 그 방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볼튼 전 보좌관은 정보를 많이 유출하는 사람이어서 자주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볼튼 전 보좌관을 미치광이, 무능한 거짓말쟁이로 지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의 멍청한 모든 주장이 북한과 우리를 형편없이 후퇴시켰다며 그의 과거 대북 접근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북한의 인도적 수요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영국 외교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에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적 접근과 분배 감시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마드 부장관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23일 의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영국 정부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북한의 인도적 수요가 증가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경 봉쇄로 지난 1월 이후 대부분의 구호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유엔기구와 비정부기구 등에 대한 내부 이동 제한이 구호와 지원의 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천만 명이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식량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마드 부장관은 국제개발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해 국제 인도주의 대응 계획 등에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들의 다자간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인도주의 대응 계획에서 우려국으로 지목된 북한도 국제적으로 모금된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인 영국 외교부는 북한 정부의 국제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적 접근과 분배 감시를 복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국은 양자관계나 다자간 무대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 대신 주민들의 복지를 우선시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탄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는 이어나가는 이른바 비판적 관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싸운 노예 출신 지도자 프레드릭 더글러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인 38선을 넘어 남한을 기습 공격합니다. 한민족 최대 비극인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진에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합니다. 북한의 남침 소식을 들은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즉각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긴급 소집을 요구합니다. 이날 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공격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즉시 철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유엔은 16개 나라 30만여 명으로 구성된 유엔군을 한반도에 파병합니다.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3년여 동안 이어진 6.25 한국전쟁은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함으로써 그 막을 내립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군 역시 3만 6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76년 6월 25일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 주제곡을 만든 미국의 천재 작사가 조니 멀서가 생을 마감합니다. 조니 머서는 1909년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 사바나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조니 머서가 17살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조니 머서의 가족은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머서는 대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뉴욕시로 가 연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연기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자 머서는 작사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할리우드로 건너가 영화 음악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조니 머서는 1946년 그가 작사한 영화 하비 걸스의 주제곡으로 첫 번째 아카데미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1961년 그의 대표작인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해 주제곡 문 리버로 세 번째 아카데미상을 수상합니다. 1500여 곡이 넘는 노래에 주옥 같은 노랫말을 붙여 많은 이들의 감성을 적셔온 조니 머서. 그는 미국 대중음악사의 위대한 작사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